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의 인물 시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노시창입니다.
네, 5월은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유산의 달입니다.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아시아에서 이곳 미국으로 건너온 아시안 아메리칸인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면서 또 미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소개하기 좋은 한국계 미국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사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큰 기여를 하는 분들이 많죠.
네.
특히 학계, 의료계, 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 많이 있는데
네네.
스포츠계에도 미국 최초의 하이다이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샘 리 같은 분도 있고요.
네.
그런데 백남준 같은 분은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 세계를 연 아주 독특한 분이죠. 이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의 선구자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지금은 비디오 아트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익숙해졌는데 1960년대만 해도 이 텔레비전과 영상을 이용해서 미술 작품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생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야죠. 백남준은 예술가들이 보통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화면을 이용을 해서
네.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죠.
네.
흔히들 비디오 아티스트로만 알고 있지만 백남준은 사실 작곡가이고 연주가이고 전위 예술가이고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백남준 1932년 서울에서 방직회사를 경영하는 부자 백낙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던 때였고요. 집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당시 조선에 고급 승용차인 캐딜락이 딱 두 대가 있었답니다.
네.
그중에 한 대가 이 바로 백낙승의 집에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는 피아노도 있었고 또 당대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백남준이 18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통역도 할 겸 홍콩에도 잠시 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아버지의 통역 역할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아, 네.
이제 그 개인 교사를 불러다 놓고 공부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한 지식이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홍콩에 가서도 좀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질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일본에서 백남준은 동경대학 아주 유명한 동경제대라고 하죠. 도쿄
네.
영어로는 도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네.
거기 입학해서 미술사, 음악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독일로 건너가서 뮌헨에서 공부를 하죠.
네, 그러면은 뭐 한국말은 물론 잘할 테고 그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독일어, 또
네.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일본어, 이 세 언어를 다 잘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그 방송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
네네.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네.
일본어도 하고
네.
독일어도 하고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백남준은 1958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열리는 국제현대음악 학위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음악 강습회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의 가야금 명인인 황병기 교수도 그 강습회에 갔다가 저희 VOA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백남준도 그곳에 간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예술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
네.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케이지는 플럭서스로 불리는 전위 예술가였는데요. 이 플럭서스란 것은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등을 신봉하는 그런 그 예술 행동주의자들인데
네.
케이지는 자신의 음악에 일상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삽입하는 실험적 음악으로 잘 알려진 분이었죠.
네, 전위 예술이라는 것은 배우가 무대에 있고 관객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서 배우와 관객이 한데 어울리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네.
이 케이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백남준도 자신의 요소를 연결한 실험적 예술 공연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백남준은 첫 퍼포먼스로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경의 녹음기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공연에는 피아노를 파괴하는 과정도 들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공연을 할 때마다 피아노 한 대씩을 부셔버리는 건가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또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개최된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는 이 백남준이 머리를 붓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그런 그 특이한 것도 있었는데요.
네.
제목이 머리를 위한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먹물통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네.
기다란 세로로 된 기다란 종이 위에
네.
이제 머리로 이렇게 글씨를 써내려가고 그림도
네.
그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머리가 굉장히 장발이었어야 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러던 중 서독의 소도시 부퍼탈에서 백남준은 이정표적인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작품의 명칭은 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 음악의 전시회, 전자 텔레비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악을 연주가 아니라 전시하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정관념을 깬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 방 안에 13대의 텔레비전을 연결해 놓고 일부에는 자석을 갖다 대서 일그러진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까지 음악가나 행위예술가로 알려져 있던 백남준이 비디오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연 것입니다. 독일의 한 신문은 이 전시를 미술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남준이 미국으로 온 것은 언제였나요?
1964년입니다. 뉴욕에 정착을 했는데요. 비디오, 음악, 행위가 혼합된 공연, 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죠.
1965년에는 소니사가 포타팩이라는 비디오 카메라를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비디오 아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 방송국의 텔레비전 카메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이 작고
네.
가볍고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값도 쌌고요.
네.
손에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영상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작 세계를 크게 넓혀주는 그런 기재가 됐죠.
네.
백남준도 이때부터 창의적이고 오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은 백남준이
네.
텔레비전 이미지들을 합성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라는 것을 개발한 것이죠.
네.
백남준은 이 합성기로 캔버스에 물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것처럼 이 스크린에
네.
강렬하고 다양한 동영상을 재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뉴욕에서 백남준은 전위 음악가이자 플럭서스 예술가인 샬로트 무어맨과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 여성 첼로 연주자인 샬롯 무어맨이 연주를 하면 TV 화면이 신디사이저에 의해서 변형돼 보입니다. 백남준은 우통을 벗은 채 무어맨 앞에 엎드려 있기도 하고 또 신체적인 밀착 공연이 있는가 하면 이런 외설적인 공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재판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무죄 판명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무죄 판명 소식을 듣고
네.
환호했다고 합니다.
네.
백남준은 1974년부터 불상을 주제로 한 작품, 즉 TV 부다도 여럿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는 미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된 Standing Buddha with Outstretched Hand라는 게 있는데요. 직역하면 손을 뻗고 있는 부처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사람 크기의 철제 불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상을 찍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서 있고요.
네.
근데 부처 정면에 네 대의 텔레비전이 위로 쌓여져 올려 있는데 두 대는 부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두 대는 움직이는 다른 현란한 색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네. 무엇보다도 이 백남준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떠올리게 한 퍼포먼스는 1984년 1월 1일 최초로 미국과 유럽을 통신 위성으로 연결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는 요제프 보이스의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이브 몽땅도 출연하고 또 뉴욕에서는 존 케이지, 또 현대 무용의 거두 머스 커닝햄 등 여러 예술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공연은 뉴욕 공영방송에서 내보냈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리고 프랑스 파리, 독일의 쾰른, 한국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중계가 됐습니다. 이 백남준은 이때 파리 퐁피두 센터에 가 있으면서 중계방송을 총지휘했죠.
네, 이 방송의 시청자가 2,4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없던 그 시대에 세계를 단 몇 초 만에 연결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행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TV에 의해서 지구인들이 지배를 받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백남준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방송국들의 협조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또 한국에서 있었던 한 기자회견에서는 백남준은 이것만큼은 자랑스럽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이것은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예술가이지만은 그때까지도 한국에서는 네. 사람들이 백남준에 대해서 잘 몰랐죠.
네, 그리고 대단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TV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지낼 것이라고 예견을 한 거는 인터넷 시대 지금은 그렇죠. TV보다는 전화기에 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많은 예, 사람들이. 예. 이거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84년에 이제 1월 1일이 딱 되니까 네. 작가한테 그렇게 얘기한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네. 지금 오늘 네. 이 해에 사람들이 다 TV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네, 네. 봐라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네. 그 기술의 발달 네. 또 예술의 발달로 이제 그런 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굿모닝 네. 미스터 오웰이라는 타이틀이 그래서 이제 네. 붙여진 거고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백남준의 명성이 한국에도 이제 알려집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그는 한국에 초대를 받아서 1984년에 무려 30여 년 만에 모국을 네. 방문하기도 했죠.
한참 만에 갔군요.
예.
이 백남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The More, The Better, 한국말로는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TV 수상기 1000세대를 높이 18.5m까지 쌓아올린 탑처럼 생긴 거대한 모습이었고요. 아파트 한 8층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해서 1000세개의 TV 수상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고요.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 TV 수상기의 수명이 다 돼서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도 있었고요. 낡은 기자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리를 할 것인지 아예 없앨 네. 것인지 그 논의가 진지하게 있었는데 네. 결국 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 TV는 이 스마트 TV라고 해서 옛날에 만들던 TV 수상기와는 굉장히 다른데.
그렇죠.
수리하려면은 그것도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다 진공관 텔레비전. 네. 네. 썼는데요. 이제 네. 그것이 안 나오니까요. 아예.
네.
그래서 일부는 고치고 또 네. 일부는 아예 그 TV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네.
디지털 TV로 교체를 해서 아마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유명 작품은 1995년에 만들어진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컨티넨털 US 알래스카 하와이입니다. 직역을 하자 보면은 전자 슈퍼 고속도로 미 대륙과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길이가 12m, 높이가 4m가 넘는 거대한 이 작품은 네온과 비디오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36개의 텔레비전과 50개의 DVD 재생기, 그리고 170m가 넘는 네온선이 연결돼 미국 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주, 각 지역마다 그 독특한 장면, 네.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TV 스크린 하나하나마다 그림이 다 다른 것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미래 통신에 대해서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말을 한 거는 백남준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라고 해요.
네.
백남준은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통신의 시대가 올 것을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가 되면 텔레비전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의 채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죠.
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의 손전화로 우리 방송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를 하면서 세계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백남준 씨는 일찍부터 이런 시대를 예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1995년에 나온 또 하나의 유명 작품으로는 메가트론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215대의 텔레비전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서 각 화면에 영상이 비치고 있고요. 한국의 민속무용도 있고 현대무용도 있고 88 서울 올림픽도 있습니다. 대형 영상이 각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서 옆으로 흘러가면서 마술 같은 효과를 냅니다.
네, 정말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백남준이 정말 부잣집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술활동과 네.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꾸어야 했고요.
네.
또 전시회나 공연비를 마련하느라고 이것저것 뛰어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늘 허름한 노숙자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곤경을 치르기도 했고요.
네, 그 유명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뉴욕에 있는 스튜디오 갔을 때는 방송국에 있는 경비원이 거지인 줄 알고 들여보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백남준이 제작 때문에 왔다고 거듭 강조를 하니까 경비원이 담당 PD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단히 중요한 분이다. 빨리 들여보내세요 해서 겨우 들어간 일도 있었다고 하죠.
네. 예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국의 휘트니, 브라질 상파울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예술제라고 하는데요. 1993년에 백남준은 독일관 대표로 참가를 해서 시스틴 성당이라는 주제 비디오 아트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따로 없었고요.
네.
다른 전시관에 약간 뭐 귀퉁이에 있었는데 이때 한국관을 개설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또 백남준 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기행이 있는데요. 특히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 6월 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미에 맞춰서 백남준 부부도 백악관 만찬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엄숙한 자리에서 백남준이 클린턴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가 멜빵끈이 풀어지면서 바지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속옷도 안 입고 있어서 이 아랫도리가 다 노출되는 대형 사건이 터진 거죠.
네. 이 백남준은 늘 이 멜빵 있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게 이제 풀어졌나 봐요.
네.
이 당시 클린턴 대통령 부부는 그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네. 초대받은 그 인사들도 아주 대단히 놀랬죠.
네네.
이걸 백남준이 몸이 불편해서 생긴 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또 백남준 가족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은 뭐 지금까지도 분분하다고 해요.
네. 이 예컨대 이거는 그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클린턴 대통령을 비꼰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플럭서스 출신인 백남준이 미국 대통령 같은 세계적 권력자 앞에서도 예술가로서의 굽히지 않는 기상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백남준은 네네. 한국 예술을 국제사회에 진출시키고
네.
또 국제미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예술 거래인 역할도 했죠.
네.
1995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에서 인포아트라는 특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 백남준은 뉴욕시 소호의 한 스튜디오에서 화려한 물감으로 피아노에 채색을 하고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백남준 생애 마지막 이벤트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백남준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늘 그 인생 예술에 함께했던 부인
네.
시게코 쿠보다가 있습니다.
네, 역시 예술가죠.
그렇죠. 일본의 비디오 아티스트이고 역시 전위 예술가입니다.
네.
시게코 쿠보다는 백남준을 14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네. 했다고 해요.
네.
이제 백남준이 46세 때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네.
백남준은 젊었을 때 네. 진한 이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별한 상태로 있었죠.
네, 영국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부인 요코 오노와 함께 이 플럭서스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시게코 쿠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백남준을 누나같이 또 연인으로 예술의 동반자로 삼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백남준이 얼마나 좋았으면 14년을 쫓아다녔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시게코 쿠보다가 백남준을 처음 본 건 1964년인데요.
네.
일본에서 그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걸 네. 보고 이제 반했다는 건데요.
네.
벽에 계란을 던지고 피아노를 부수고 신고 있던 구두에다 물을 부어서 마시고
네.
또 이 붓대신 머리로 거기서도 붓대신
네.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술의 본질
네.
오리지널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네. 예술가가 예술가를 알아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미술관이 피카소가 20세기 전반부를 지배한 거인이라면 백남준은 20세기 후반부 새로운 예술의 중심이다라고 극찬도 했습니다. 백남준은 2006년 1월 미국 남부 마이애미 비치 자택에서 타계했고요. 부인 시게코 쿠보다는 2015년 뉴욕에서 숨졌습니다. 네, 미국의 인물 오늘은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백남준을 소개해드렸습니다.